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물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물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와 싸우니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노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예배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나서 1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나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이들과 동일한 시대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예언의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장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내용의 전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했다면 요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나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독특한 이야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요나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다른 그 선지서에 비해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야기 형식의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도망을 시도하는 그런 전반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선원들과 그 대화를 나누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반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은 이제 후반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상황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재앙이 만연한 아수르, 특별히 이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나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로 여기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의 어원을 보게 되면 참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아버지 아미떼에 관한 활동 역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너는 일어나 첫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원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큰 성읍 니네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대항하여 선언하라. 자, 하나님의 그 요나에 대한 단호한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는 외치라.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달리다 쿵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 이 쿵은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몸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즉각적인 신속한 응답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요나가 조금도 지체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니느웨를 향해서 떠나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떠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라. 자,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곳은 또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그 아수르의 큰 성읍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 11절에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구수의 아들이었던 바로 니므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건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당시에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지역의 인구가 최대 60만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2800년 전에 한 지역의 인구가 60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20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그런 큰 도시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니느웨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4500년 전에 추정되는, 4500년 전에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주변에 있는 어떤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함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60만이다, 20만이다. 20만이라 그래도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당시에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수였을 것이고, 또 그리고 주변에 어떤 위성 그 도시를 많이 끼고 있는 거대한 성읍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천안까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바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그 지역을 아마 니느웨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인구가 60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급히 보내신 이유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요나를 부르셨는데 한가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한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그 조급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죠. 조급함이라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이 죄악을 방치했다가는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히 지금 요나를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죄악이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조차도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악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급히 요나를 찾으신 것이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급히 파견한 거예요. 아주 급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벌을 받아 야 너희는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했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끝. 그만큼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여러분들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려면 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높고 고상하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가나 혼인자치의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길보다 바로 높고 아름답고 고상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해서 주께 나와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